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군이 오늘 모술 시내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이 과정에서 집집마다 살피는 등 민간인들의 안전 보장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모술 작전이 시작된 뒤 수백 가구는 이미 탈출했지만 남아있는 주민 일부는 집에 백기를 개양하는가 하면 정부군의 승리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술 동부 고구잘리 지구 주민들은 ISIL로부터 해방된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 ISIL 성향의 서부 지역 마을들은 정부군 진입에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술 전투를 지휘하고 있는 이라크 대테러 부대와 쿠르드 민병대 간부들은 이제 시가전의 첫 단계에 돌입했을 뿐이라며 앞으로 몇 주간 치열한 전투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라카 탈환 작전과 관련해 터키 당국과 터키군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라카를 포위하고 최종 탈환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군대와 함께 곧 진격할 것이라며 터키의 가능한 역할 등에 관해 터키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다만 터키와 라카 탈환 문제를 계속 논의하겠지만 미국은 현재 기존 계획에 따라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터 장관의 발언은 터키가 이라크 모술과 유프라데스 방어 작전을 끝낸 뒤 라카 작전을 시작하기 원한다고 밝힌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입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과의 분쟁 지역인 동예루살렘에 181호의 신규 주택 건설을 승인한 이스라엘 당국의 조치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그 같은 조치는 한국가 체제를 굳히는 위험이자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상을 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약속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그러나 동예루살렘 내 정착촌 건설 계획은 지난 2012년에 승인됐던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계획 분담에 관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오늘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리안 폭스 영국 무역장관은 그러나 정부는 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대법원의 상고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려는 테레사 메이 총리의 계획에 큰 차질을 빚는 것입니다. 앞서 메이 총리는 국왕의 특권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유럽연합과 탈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에서 국왕의 특권은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도 국제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경합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주 여론조사에서 최근 트럼프 후보의 지지도가 클린턴 후보에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클린턴 후보 진영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클린턴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도 부족은 흑인 유권자들의 호응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흑인 사회에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은 또 다른 경합주인 플로리다주 유세에 나섭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미 어제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지역 유세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후보에 대한 유세를 중단하고 백악관으로 돌아가 일자리 창출과 국경 감시 활동에 전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태국 남부 지역 12곳에 어젯밤과 오늘 오전 사이 연쇄 폭탄 공격과 총격으로 적어도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테러는 파타니주와 말레이시아 국경 인근 두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일본 자동차 전시장과 군시설이 무장괴한의 공격을 받았으며 주유소 한 곳에서는 폭탄이 터졌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전시장에서 경비원 한 명, 군시설에서 군인 한 명이 각각 총격을 받고 사망했으며 민간인 등 5명은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엽니다.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북한 주민이 남쪽으로 대거 유입되는 상황을 가정한 피난민 수용과 지원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198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은 B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무모한 국가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고위관리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북한의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 황해도와 함경남도에는 새벽에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난달 말 시작된 한국 육군의 호국 훈련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북한 주민이 대거 남쪽으로 유입되는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해병대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6일까지 한국 포항 일대에서 실시하는 2016 호국 합동상륙훈련에서 북한 피난민 수용과 지원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 훈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 수용과 지원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군인 등 130여 명의 미군 작전 전문 요원들도 참가했습니다. 또한 한국군 최초로 도입한 이동 천막형 의무시설을 활용해 환자 분류부터 긴급 환자 응급 수술 등 환자 처리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해군과 해병대는 북한 피난민 수용과 관리, 의료 지원 등 민군 작전을 위한 전담 부대를 최초로 편성해 운용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의 분석입니다.
대통령이 8.15 경축사하고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나무를 내려오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내려올 경우 과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돼 있느냐는 비판들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한 대비를 실질적으로 하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올해 호국 합동상륙훈련에선 또 갑판 운반선이 처음으로 운용됐습니다. 갑판 운반선은 17,700톤 규모의 장비와 물자를 실을 수 있어 상륙 돌격 장갑차와 상륙 기동 헬기 등을 동시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습니다. 또 항만시설이 파괴되거나 접안이 어려운 해안에 공기 부양정이나 도하 지원 선박을 활용해 전차와 자주포 등의 장비들을 대량으로 투입시켜 상륙군에 대한 빠른 지원도 가능합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3일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이번 연습에서는 우리의 발전된 선박 기술로 건조한 민간 자산을 군사 작전에 적용함으로써 한국형 단독 상륙 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한국 해병대는 이번 훈련에 2,600여 명의 병력과 상륙 돌격 장갑차 36대를 비롯해 K55 자주포, K1 전차 등 300여 대의 장비, 그리고 한국 해군의 신형 상륙함 천왕봉함과 세 척의 상륙함, 함정 20여 척 등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육군은 최신의 K2 흑표 전차를 투입한 적의 진지를 점령하는 공중과 지상 합동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K2 전차와 K21 장갑차, 그리고 항공기가 가상의 북한군이 설치한 반탄크 지탱점을 돌파하는 연습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엔 K2 흑표 전차 20대를 포함해 궤도 차량 70여 대가 투입됐으며 육군 항공기도 참여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K2 흑표 전차가 실전 배치된 이후 대대급 공중과 지상 합동 훈련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국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괌 인근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훈련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이를 미국과 일본이 17차 킨스월드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리한 칼이라는 의미의 이 훈련은 11일까지 미국령 괌과 오키나와 등지에서 실시됩니다. 주일 미군 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훈련에 미군 병력 1만 1,000명과 일본 자위대 병력 2만 6,000명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특히 이번 훈련의 핵심으로 영공과 해상작전,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 그리고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군 기관지인 성조진은 이를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 프로그램 위협에 대응한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이 집중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이번 훈련에 병력 외에 군용기 260대, 이지스함 등 전함 20척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미군 사령부는 특히 1986년부터 시작된 이 훈련에서 사상 처음으로 상륙작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유권 분쟁 지역의 도서 방어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일본은 해병대 역할을 하는 수륙 기동단의 병력과 무기들을 계속 증강해 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 방어를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새 안보법을 가정해 사실상 첫 훈련이 실시된다고 전했습니다. 송조진은 이번 훈련에 양측의 육해 공군과 해병대가 모두 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셔프 선임연구원은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에 이번 훈련에 일본의 항공자위대가 사실상 처음 참가한다며 두 나라 간의 진정한 합동 군사훈련이 열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에 따라 일본과 군사교류와 공동 무기 개발, 합동 훈련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연내 개최 여부가 주목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서 관련 준비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와 관련한 일본 측 제안에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중국 측도 공감대를 갖고 일정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는 일본이 의장국으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면 취임 이후 첫 일본 방문이 됩니다. 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미국에서는 곧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인선이 정비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핵 개발 완성을 위한 추가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최대한 핵전력을 완성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내년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판이 짜이기 전에 서둘러 핵과 미사일 역량을 최대한 향상시켜 차기 행정부와 협상에 나서려 할 것이라며 향후 1년가량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기존의 핵실험 주기를 깨고 8개월 만에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 것도 미국의 차기 행정부 출범 전에 서둘러 핵과 미사일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인선이 정비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추가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미국의 차기 정부의 이제 선거가 끝난 지난 11월부터 정부가 실제 들어서고 그다음에 그 대북 정책이 정해되면서 인선이 되는 시기까지가 북한으로서는 어떤 메시지를 그러니까 신정부에 알려주고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동결 수준을 올리는 가장 적기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휴전 기간에 전쟁 준비하고 총알 다 무기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북한은 과거에도 미국의 차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도발을 해왔습니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한 뒤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했고 2009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2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2기 행정부를 출범시킨 직후 이뤄졌습니다. 북한은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북한은 현재 핵탄두를 탑재해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미국 본토는 아니지만 이 영내,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어떤 현실화할 만큼, 그러니까 실제 배치를 해서 핵 위협을 가할 만큼의 기술적 진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북한이 지금 하나 못한 게 뭐냐면 미국 본토까지 지나간 ICBM급의 핵을 얻는 건 아직까지 완성치 못했다는 거거든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벌이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핵 동결을 대가로 외교 경제적인 실익을 극대화함으로써 체제 보장과 미국 한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의 박창건 박사입니다.
기존에는 핵 능력을 비밀리에 은밀하게 개발했다면 김정은은 이제 그런 상황은 포기하고 핵을 갖겠다. 자기 고도화시키고 그걸 기정화사실화시켜갖고 이제 그런 위치로부터 핵 무기를 보유했다는 그런 정권의 위치로부터 대화라든지 협상이라든지 그 딜을 하겠다 이런 것이죠.
북한은 지난달 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미국과의 비공식 접촉에서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함으로써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대선 정국에서 북핵 문제가 주요 정책 이슈로 부각되면서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단호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클린턴 후보의 경우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 오바마 행정부보다 강경한 대북 정책을 취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한동대 박원근 교수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대북 정책은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특히 힐러리 클린턴이 강조하는 것은 이란식 해법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낸다라는 것인데 그 방향으로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일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군사적인 옵션 선제 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걸 잘 읽어야 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론 차원에서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압박 대 북한의 도발이라는 긴장 국면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입니다.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 압박할 수 있는 수단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미국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내년 말까지는 북한이 앞으로도 최소한 한두 차례 더 핵실험을 강행하고 장거리 로켓도 더 한두 차례 더 발사하면서 이제 ICBM 개발 능력까지 과시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 북미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한반도 정세는 더욱더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서 미북 대화가 시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 지원이 계속되고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가 진행될 경우 미북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후보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김재천 교수는 미국은 미중 관계와 한반도의 위기 관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이 들 경우 북한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굳건히 하면서도 제재 국면 이후에 전개될 협상 국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오는 15일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가 어제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고 올해도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31일 일본과 공동으로 제3위원회에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기 위해 전용한 자원들이 인도주의 상황과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파견돼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여건 아래 착취당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밖에 올해 결의안에는 지난 2014년과 15년에 이어 3년 연속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 등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동서 냉전 시대 폴란드 공산주의 체제 전환의 주역이자 민주화의 상징인 인물이죠.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이 국제학술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이 바웬사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무모한 국가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서울지국의 김환용 기자가 바웬사 전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폴란드 공산정권을 무너뜨린 기폭제였죠. 바웬사 전 대통령님이 주도했던 1980년대 자유연대노조가 만들어진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Żyliśmy w komunie, zniewoleni przez Sowietów i kombinowaliśmy, jak to się wyrwać im.
우리는 공산정권에 취해 살면서 공산주의를 벗어나는 길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는데 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는 자유연대노조를 만들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주위에선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전쟁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았습니다. 전쟁 없이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연대 노조를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웬사 전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승리를 확신하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승리의 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Otóż byliśmy na to przygotowani psychicznie.
당시 폴란드 공산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금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위해선 결코 일할 수 없다는 신념 말이죠. 단지 문제는 언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은 할 수 없었습니다. 평화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했고 결국 우린 해냈습니다. 만일 승리에 대해 조금이나마 망설임이 있었다면 성공을 못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며 현대사회에 유례없는 3대 세습 정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핵 개발로 국제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정권의 행동에 대한 바웬사 전 대통령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현재 북한의 행위는 자살 행위입니다. 그들이 지금과 같은 행동을 지속한다면 패배할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지속된다는 것은 북한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21세기를 살면서 한 사람에 의해 핵 위협이 가능해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서로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 세계는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원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바웬사 전 대통령님께서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을 언급하셨는데요. 왜 통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21세기에 주어진 임무입니다. 통일 반대 세력은 혹독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과거라면 분단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두 차례의 세계전쟁과 여러 혁명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경을 허물고 하나로 통합돼 잘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국경이 각 나라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시대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한국은 물론 중국 등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도 한반도 통일에 협력해야 합니다.
바웬사 전 대통령님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 민주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에서도 반체제 지도자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민주화는 세분화시켜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헌법 등 법률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이를 실행하는 역량과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인식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북한 주민들은 현재 너무 가난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설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바웬사 전 대통령님이 몸으로 싸워 쟁취한 자유가 지금의 북한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Potrzebni jesteście światu. Możecie żyć lepiej.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세계가 북한 주민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북한에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자유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산국가들 중 잘 사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성공 사례도 없는데 이를 우기는 주장은 불필요합니다. 자본주의는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 나라에서 성공했습니다. 자유와 부를 줬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촉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현재 국가 운영 반영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전략적 아이디어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다른 국가들을 위험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기 살 돈으로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전쟁은 그만두라는 겁니다. 전쟁은 지금 무기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우린 이미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외부 세계가 김 위원장의 변화를 강요할 수도 있겠지만 김 위원장 스스로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세계 각국이 김 위원장을 찾아가 문을 열도록 계속 두드릴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서 다른 수상자들과 연대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발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Żadna łaska.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유는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할 위한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은 한반도 평화 메시지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을 한국으로 부르십시오.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의 의무입니다. 한국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웬사 전 대통령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 중인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을 서울지국의 김한용 기자가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이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대규모 회의가 이달 말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 주최로 열립니다. 이 미국 전현직 관리들과 연방 상원의원 또 탈북자들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북한 인권과 안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시 센터 산하기관인 부시연구소가 오는 29일 어둠 속의 빛 북한 자유포럼 행사를 개최합니다. 부시센터의 애슐리 맥콘키 국장은 2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포럼에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 백악관 국가안보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 그리고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조셉 김씨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럼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 특히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됩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탈북자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부시 연구소는 독자에 살고 있는 2,400만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광범위한 인권 침해 대상이 되고 있고 집회, 결사와 종교, 표현의 자유 같은 근본적인 권리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북한인권법에 서명해 발효시키고 백악관에서 탈북자들을 면담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부시센터를 통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인터뷰 동영상 제작과 탈북자 초청 인권 토론회 개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 어둠 속의 빛 발표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밀란 라이치약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는 북한에는 변화의 동력이 없어서 사회정치적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보육기 안에서 고립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라이치약 대사는 오늘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비세그라드 그룹의 사회정치적 전환의 교훈과 한반도의 의미를 주제로 열린 연수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치약 대사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매우 잔혹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주민을 세뇌함으로써 북한 사회에서의 선전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세그라드 그룹은 중동부 유럽에 있는 폴란드와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4개국의 협의체며 라이치약 대사는 한국과 북한 주재 대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산 곡물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월간 쌀 수입액으로는 가장 많은 규모인데요.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 9월 중국산 곡물을 대량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 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9월에 수입한 중국산 곡물은 총 18,477톤으로 미화 1,084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달 수입량보다 2.7배 증가한 규모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특히 북한이 올 1월부터 8월까지 수입한 총 곡물 수입량보다도 450톤 많습니다. 수입한 곡물은 옥수수와 쌀, 밀가루, 전분, 두류 등으로 옥수수와 잡곡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 수입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9월 밀가루 수입은 전달보다 15배, 전분은 2배 이상 증가했고 두류는 전달에는 전혀 수입하지 않았지만 9월에는 412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쌀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총 수입량 14,000톤보다도 많은 16,000톤을 9월 한 달간 수입했습니다. 미화로는 990만 달러 상당입니다. 이는 지난 2012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월간 중국산 쌀 수입액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김정은 체제 이후 중국산 쌀을 500만 달러어치 이상 수입한 달은 흔치 않았고 지난해의 경우 283만 달러어치가 최고였습니다. 이는 앞서 북한 당국이 올해 중국산 곡물 수입을 대폭 줄여왔던 것과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총 18,000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9월이 전년도에 생산한 쌀 재고가 거의 바닥을 드러낸 시점이기 때문에 가격 안정 차원에서 취한 조치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 이제 쌀 그 수확을 앞둔 그 직전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쌀 재고가 가장 바닥일 때입니다. 이때가 9월 달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이런저런 그 형식을 통해서 이제 뭐 쌀 수급을 맞추려고 애를 쓰긴 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뭐 보는 게 맞겠습니다.
한편 북한이 9월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비료는 772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총 비료량은 15만 7천여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러시아 고위관리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대북 전력 공급을 다시 언급해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1일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갈루슈카 장관은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회견에서 특히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상호 경제협력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 말 전력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러시아 국영수력발전회사의 극동지역 자회사인 라오 극동에너지가 러시아 국경에 인접한 북한 라선 무역경제지대에 전력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미 이 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풍력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북한에 공급하는 계획도 밝힌 바 있었습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의 힘을 이용해 전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또 장기적으로 북한을 통과해 한국까지 이르는 전력 송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올 들어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강력한 대북 제재가 발동되면서 해당 사업의 추진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북한에서 북러협력 실무그룹이 발전 분야 사업을 논의하는 등 해당 계획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갈루슈카 장관은 전력 공급 같은 대북 경제 협력 사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연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몇 년 새 교통, 물류, 농업, 노동, 전력 생산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북한과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라진 하산 사업으로 대표되는 물류 사업 분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라진 하산 사업은 화물을 철도로 러시아 하산에서 북한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이를 다시 선박으로 한국에 보내는 삼각 협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3차 시범 운송까지 진행된 뒤 한반도 상황이 악화하면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라진 하산 사업의 재개를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류슈카 장관은 지난 9월 브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특히 북한을 거쳐 한국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망 연결 사업을 계속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러시아의 실무 조직이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갈류슈카 장관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한국 법무부가요, 오늘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 국정에 개입하고 또 기업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모았다는 의혹에 관한 건데요.
예.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또 홍콩을 중국에서 독립시키자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 입법회 의원으로 대거 진출했는데요.
네.
일부가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적극 돕고 있는데요. 미 연방수사국이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재수사 방침을 공개한 데 대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예.
대선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다 모두 다 정치권 소식인데요.
네.
먼저 한국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한국 전국이.
네.
한국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예, 한국 검찰을 지휘하는 김현웅 법무장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했는데요.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검토해서 건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청와대도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순간이 오면 숙고해서 결정할 거라면서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예. 현직 대통령을 검찰이 수사하는 게 흔한 일은 결코 아닌데요. 이 법무부 국무총리 내정자 또 청와대까지 이렇게 검찰 수사를 언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국정운영에 개입하고 또 기업들로부터 강제로 모금을 하고요.
예.
또 친인척들하고 함께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에 관한 건데요. 검찰은 최 씨와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이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고요.
예.
최 씨 조카 장시호 씨를 출국 금지시키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될 수 있는지는 이 헌법 규정 등과 맞물려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혹의 중요한 연결고리인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이 모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한국 언론들은 이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 아무런 공직도 맡고 있지 않으면서 국가의 여러 가지 일들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요.
예.
최근 한국 언론들이 연일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기구인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냈는데
예.
이 청와대가 이들 재단의 설립 편의를 봐줬을 뿐 아니라 기업들로부터 강제로 모금할 걸 또 종용했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는요. 더 블루K라는 개인 회사를 세워서 이들 재단의 자금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이 두 재단 운영에 최 씨와 친밀한 광고 감독인 차은택 씨가 관여하면서 김종 당시 문화체육부 차관 등을 통해서 문화체육 정책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예.
최 씨의 언니인 최순득 씨의 딸인 장시효 씨는요. 김 전 차관의 비호 아래 동계 체육 분야 각종 이권을 챙겨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서 개인 이권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에도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네.
특히 최 씨가 국가 기밀을 다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최순실 씨가요. 기밀 문서인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입수해서 살펴보고 내용을 또 고치기까지 했다는 증언이 있었는데요.
예.
이 문제는 한국의 한 방송국이 증거를 찾아서 보도하면서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지난주에 최 씨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의혹을 일부 시인하는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 언론은요. 최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인사, 문화체육부 인사 등 국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네.
최 씨의 국정개입 수준도 외교 안보 기밀을 넘어서 뭐 예산까지 미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선으로 물러나야 된다 등등등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측근이 친분을 이용해서 국정 요소에 개입한 상황이 파악이 되면서 시민들은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를 내놓는 하야를 하거나
예.
국회에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함께 내각을 꾸리는 거국 내각을 만들어서 1년 4개월 정도 남은 박 대통령의 임기 동안 국정을 꾸려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예.
예, 청와대는 과거 야당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 부총리를 했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새 총리로 내정하는 개각을 단행하면서 뭐 사실상 대통령이 2선으로 퇴진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여론은 개각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또 정치권은 이 박 대통령이 거국 내각 요구를 무시하고 기습 내각, 돌발 내각 개각을 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그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해서 외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미국의 경제 전문 방송인 CNBC는요. 미국 정치가 엉망이라고 생각하는가? 통제불능인 한국 정치를 보라 이런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전했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하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사이에 이 막말 공방과 성추문 등 난무하는 미국 대선 때문에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한국 정치는 더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꼬집은 건데요.
예.
일본과 중국 언론들은 1970년대 박 대통령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이어진 이 최순실 씨 일가와 대통령의 그 인연을 소개하면서 시민들의 대통령 하야 촉구 시위를 연일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엄중한 상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파장이 상당히 길고 강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치 구도가 크게 변하게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박 대통령이 새 총리를 지명하면서 내치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줬다는 입장을 청와대가 밝혔기 때문인데요. 내년 12월로 예정된 그 대선 국면도 크게 흔들리는 중입니다.
예.
올해 말로 임기를 마치는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초 귀국해서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설 거란 전망이 또 지배적이었는데요.
예.
여당 인기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반총장 지지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야당에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대선 주요자들의 지지율이 또 반등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콩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콩 독립파 정치인들 의원직을 이를 위기에 처했다라는 소식이 있군요.
네, 지난 9월 실시된 홍콩의 의회격인 입법회 선거에서요. 홍콩을 중국에서 독립시키자고 주장하는 인사들을 포함한 자치파가 의결권에 필요한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대거 진출했는데요.
네.
이들 독립주의 의원 가운데 두 명이 법원으로부터 의원 자격 상실 심사를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오늘 전했습니다.
예, 의원 자격 상실 심사를 받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는 지난달 12일 선거 그 선서식에서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예.
독립주의자인 바조렁 의원하고 야우 와이칭 의원이 선서식 규정을 지키지 않고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몸에 두르고
예.
중국 정부를 향해서 욕설을 내뱉는 등 예상밖의 행동을 해서 그 의사당 보원 요원들의 제지를 받았는데요.
예.
이 와중에 친중국 의원들하고 독립주의 의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네.
본회의장 일대 소란이 있었고요. 입법회 당국은 이 소란의 원인을 제공한 두 의원에 대한 의원 자격 심사를 홍콩 고등법원에 의뢰했습니다.
예. 이 두 의원의 이러한 행동들이 의원 자격을 잃게 할 만큼의 그런 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진행을 하겠군요.
네.
그런데 이것과 별도로 중국 정부도 이 해당 의원들을 퇴출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 고등법원의 의원 자격 상실 심사는요. 결론이 날 때까지 최장 1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예.
그전에 중국 정부가 해당 의원들을 입법회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막을 내린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6중전회에서 당 지도부가 홍콩 독립주의 의원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 홍콩 신문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요. 당 지도부가 독립주의 의원들의 행동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다고 적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가 이 홍콩 기본법 유권 해석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의원 자격 상실을 법원 판결 전에 선언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예.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야말로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같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요 클린턴 후보 지지 연설을 했는데요. 올해 유권자들의 선택은 반드시 클린턴 후보여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고문을 지지하고 미군을 깎아내렸다고 지적하면서 민주국가를 이끌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특히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군요.
네. 현재 미국 여러 개 주에서 그 조기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흑인 유권자들의 조기 투표율이 2012년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클린턴 후보 측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흑인 등 소수계 유권자들은요. 원래 민주당과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이들의 투표 참여율이 낮게 된다면 클린턴 후보한테 불리해지겠죠.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동안 자신이 이룬 업적을 되돌려 놓을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예.
지금 며칠 남지 않은 미국 대선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FBI가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과 관련돼서 재수사에 들어간다. 이제 네. 이건데 이걸 놓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어제 오바마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네. 유세 때는 아니지만은요. Now This라는 텔레비전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예.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앞서 FBI가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문제를 철저히 조사했지만 기소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결론 내린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후보는 이런 오바마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정직한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백악관에 돌아가서 일자리 창출에나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오바마 정권이 또다시 4년 연장돼선 안 된다면서 클린턴 정권은 현 오바마 정권보다 더 나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끝으로 두 후보의 지지율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조사 기관별로 결과가 좀 다른데요.
예.
LA 타임즈 그 최신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48% 대 43%로 클린턴 후보를 5%포인트 앞섰습니다.
예.
하지만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 조사에서는요. 클린턴 후보가 45% 대 39%로 6%포인트 앞서면서 FBI 재수사 소식이 알려지기 전 수준으로 격차를 다시 벌린 걸로 나타났는데요.
예.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를 보면 클린턴 후보가 평균 1.9%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네.
어제 평균 1.7%포인트보다 아주 약간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혜인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평안도, 함경남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또 북부 산간은 오전까지 눈 또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영상 1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주와 양덕, 구성, 휘천에는 오후에 비가 내리고 중강 강계는 오전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7도, 낮 기온 16도, 양덕 아침에는 2도, 낮 기온 15도, 수풍 아침에는 5도, 낮 기온은 14도고요. 강계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흐리고 구름이 많습니다. 신계 지역에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6도, 신계 아침에는 3도, 낮에는 16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진, 장전, 저녁에 비나 눈이 내리고 해산과 웅지, 삼지연은 오전 한때 눈 소식이 있습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에는 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해상 오후에 비나 눈이 내리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날씨였습니다. 11월 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군이 오늘 모술 시내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이 과정에서 집집마다 살피는 등 민간인들의 안전 보장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모술 작전이 시작된 뒤 수백 가구는 이미 탈출했지만 남아있는 주민 일부는 집에 백기를 개양하는가 하면 정부군의 승리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술 동부 고구잘리 지구 주민들은 ISIL로부터 해방된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 ISIL 성향의 서부 지역 마을들은 정부군 진입에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술 전투를 지휘하고 있는 이라크 대테러 부대와 쿠르드 민병대 간부들은 이제 시가전의 첫 단계에 돌입했을 뿐이라며 앞으로 몇 주간 치열한 전투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 탈환 작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ISIL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는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알바그다디는 오늘 ISIL 선전 매체인 알프르칸에 발표한 육성 녹음에서 이번 전쟁은 오직 우리의 신앙과 신의 의지, 승리의 서막이라는 확신을 고취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알바그다디는 또 자칭 이슬람 제국의 모든 사람들, 특히 전사들에게 적과 대면할 때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전사들에게 물러나지 말고 영예롭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부끄럽게 도망치는 것보다 수천 배 더 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라카 탈환 작전과 관련해 터키 당국과 터키군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라카를 포위하고 최종 탈환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군대와 함께 곧 진격할 것이라며 터키의 가능한 역할 등에 관해 터키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다만 터키와 라카 탈환 문제를 계속 논의하겠지만 미국은 현재 기존 계획에 따라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과의 분쟁 지역인 동예루살렘에 181호의 신규 주택 건설을 승인한 이스라엘 당국의 조치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그 같은 조치는 한국가 체제를 굳히는 위험이자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협상을 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약속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그러나 동예루살렘 내 정착촌 건설 계획은 지난 2012년에 승인됐던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계획 분담에 관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 전쟁으로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장악했으며 그 뒤 모든 예루살렘 지역을 통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근거로 자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 정착촌을 건설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오늘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리암 폭스 영국 무역장관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등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려는 테레사 메이 총리의 계획에 큰 차질을 빚는 것입니다. 앞서 메이 총리는 국왕의 특권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유럽연합과 탈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에서 국왕의 특권은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도 국제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태국 남부 지역 12곳에 어젯밤과 오늘 오전 사이 연쇄 폭탄 공격과 총격으로 적어도 2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테러는 파타니주와 말레이시아 국경 인근 두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일본 자동차 전시장과 군시설이 무장괴한의 공격을 받았으며 주유소 한 곳에서는 폭탄이 터졌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전시장에서 경비원 한 명, 군사시설에서 군인 한 명이 각각 총격을 받고 사망했으며 민간인 등 5명은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